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알레포에서 다음 주 초 이틀 동안 휴전하는 방안을 유엔에 밝혔지만 세부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 서방 외교관이 18일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개 유엔 회의에 참석한 이 외교관은 알레포 주민 200만 명을 돕는 노력을 유엔이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인터넷에 다음 주 첫 번째 인도주의적 휴전을 선포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 응한 서방 외교관은 이 작업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러시아의 작전이 아니라 유엔 작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또 유엔과 러시아 그리고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합의하면 휴전이 다음 주에도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얀마의 아웅상 수치 외무장관 겸 국가자문역과 리커창 중국 총리 사이의 18일 회담에서는 양국 접경지대에 있는 수력발전용 댐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 장관은 자신이 이끄는 전국민주연합이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뒤 처음 나선 외국 순방길에 중국을 택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군사정권 시절 정치활동이 금지됐던 수치 장관은 현재 미얀마의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북부 이라와디강 유역에 35억 달러를 들여 세우는 미트소네 댐 사업을 재개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국내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댐 건설 반대론자들은 댐이 주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해양경비정 10대 가운데 한 척이 18일 처음으로 인도됐습니다. 이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의 해양안보와 법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연간 5조 달러에 달하는 해상무역로가 있는 남중국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그리고 베트남과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 측은 해양순찰과 단속작전에 사용할 44m 길이의 경비정을 일본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비정들은 인도주의 활동과 재난구조 작전에 이용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6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줄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76주 연속 부진과 양호를 가르는 기준선인 30만 건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회사들이 종업원들을 해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태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18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미국 고용시장의 여건이 계속 양호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정책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용 동향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중국과 유럽의 고대 무역로를 되살린다는 이른바 일대일로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휴전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모든 관련국들의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일대일로 사업이 전쟁과 테러, 정치적 불안정에 취약한 국가들을 모두 연결하는 계획인 만큼 보다 적절한 위험평가 요소와 안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대일로 사업은 시 주석이 지난 2013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거쳐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몰도바 정부가 러시아에 최근 트란스드니에스테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개입된 군사훈련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란스드니에스테르 지역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한 곳입니다. 몰도바 외교부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훈련은 불법적이며 도발적이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훈련이 몰도바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란스드니에스테르 지역에서 분리주의자들과 러시아군이 개입된 훈련이 실시된 것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어두운 밤 폭격당한 아파트 건물 잔해에서 한 아이가 구조됐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범벅이 된 아이는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제대로 뜨지도 못했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옴란 다크니시. 이제 겨우 5살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의 알레포의 한 주택에서 폭격을 맞고 다른 아이 4명과 함께 겨우 구조된 건데요. 여리고 여린 5살 소년이 공포에 질려 울지도 못하는 현실. 매일같이 정부군과 반군, 러시아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폭격과 폭격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는 것. 6년간의 내전으로 30만 명 이상의 시리아 사람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나라를 등지고 세계 곳곳을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로 왜 싸우는지 영문도 모르는 채 시리아의 어린 천사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타라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0도, 신의주 23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5에서 30도, 함흥 22에서 2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1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아이린 카라의 노래입니다. 음악과 함께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What a feeli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박영서 기자와 함께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터키에 배치했던 핵무기들을 루마니아로 이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 외교부는 이 같은 이전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현역 일본 총리 최초로 아베 신조 총리가 쿠바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미국이 터키에 배치했던 핵무기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요?
네, 미국이 터키 인지룰리 공군기지에 배치했던 전술 핵무기들을 루마니아의 데베셀로 공군기지로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유렉티브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유렉티브는 익명의 두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밝히면서 핵무기 이전은 기술적 또 정치적으로 큰 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핵무기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일 텐데요. 왜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걸까요?
네, 터키의 인지룰리 공군기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격퇴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군이 이 ISIL의 근거지인 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공습작전을 위해서 전투기들을 출격시키는 데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 미국의 중동지역 전략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인데요. 최근 터키의 레제베 타입 에르도안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인지룰리 기지의 중요도를 덜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터키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지난달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반대하는 일부 군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 진압됐는데요. 이 터키 정부 측은 반란 연루 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 작업을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요 국가 권력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어서 미국과 서방 측이 독재 그리고 인권 탄압을 우려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은 또 터키 정부가 반란 배후 인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인 페틀하후 귤렌에 대한 추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터키는 최근 이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핵무기 이전 문제로 돌아가서요. 이 터키에 있는 인지룰리 기지 이 자체의 안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달에 이 군사 반란 진압 당시에 터키 당국은 이 쿠데타 주도 세력이 주둔한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지룰리 공군 기지의 전기 공급을 차단했었습니다. 또 미군 소속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시키는 조치도 단행했고요. 기지를 지휘하는 터키군 고위 장교를 체포하기도 했는데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는 최근 인지룰리 공군기지에 있는 이 핵무기 50여 개의 안전 상황에 의구심이 든다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루마니아의 데베셀로 공군기지로 이제 옮겨가게 될 텐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데베셀로 공군기지는 옛 소련 시절에 소련이 대서방 전략시설 가운데 하나로 건설한 곳입니다. 동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건데요. 미국은 지난 2013년부터 이곳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약 8억 달러를 투입해서 SM-3 요격미사일 그리고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 등을 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극력히 반발했었는데요. 만약에 현지 매체 보도대로 미국의 핵무기 이전 작업이 확인되면 이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루마니아 정부가 미국의 핵무기 이전설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루마니아 외교부가 18일 성명을 냈는데요. 그 같은 이전설을 단호히 일축한다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 이전과 관련된 언급을 아직 내놓진 않았는데요. 향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쿠바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에 쿠바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목요일 니혼 게이자의 신문을 비롯해서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있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에 귀국길에 이 쿠바에 들르는 일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재임 중 처음으로 이 쿠바를 방문하는 일본 총리가 됩니다.
네, 자 아베 총리의 이번 쿠바 방문 목적이 뭘까요?
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기업들이 쿠바에 진출하는 데 우호적인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또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을 비롯한 쿠바의 주요 실력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일본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쿠바와 국교를 회복한 후에 이 쿠바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틈타서 일본 정부가 이 쿠바 시장을 놓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양국 관계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경제 관련 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본 기업들이 이제 쿠바에 진출한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오랫동안 미개발 상태로 보존되어 온 이 쿠바 현지의 광물 자원 개발이라든지 도로, 교량을 비롯한 이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등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열릴 가능성을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리카르도 카브리사스 루이스 쿠바 강요회의 부의장이 미국과의 국교 회복 시점에 일본을 방문했었는데요. 이 도쿄에서 있었던 쿠바 투자 설명회에 자원개발회사 또 건설업체 등 200여 개 일본 기업이 참가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루이스 부의장에게 쿠바 경제 개발을 위한 무상협력 자금 제공을 검토하겠다고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 쿠바 공산혁명 이후에도 외교 관계는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쿠바와의 국교를 단절한 1959년 쿠바 혁명 후에도 일본 정부는 쿠바와 외교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이 쿠바가 중남미계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쿠바와 관계를 끊은 뒤에 정치 그리고 경제적 교류는 삼갔지만 문화나 체육 부분 등 민간이 중심이 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요. 최근 수년 동안 일본 프로야구 구단이 쿠바의 유명 선수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가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죠?
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 현지 메인 프레스 센터, 그러니까 이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모여있는 종합보도실에는 22일까지 사물함 열쇠를 반납해주세요,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이제 대회가 종착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날이 갈수록 열기가 더해지면서 각국 선수들도 이 다양한 종목에서 보기 드문 명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지 시각이죠. 18일 목요일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불리는 우사인 볼트 선수의 200m 결승 경기가 있죠.
네. 볼트 선수는 이 수요일 열린 준결승에서 조 1위로 결승에 올랐는데요. 이 목요일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올림픽 2관왕 그리고 이 종목 3관왕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볼트 선수는 리우가 마지막 올림픽이라면서 200m 그리고 4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더 따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자, 한편 이 수요일 열린 여자 육상 경기에서는 아주 진기한 장면이 연출됐다고요?
네, 미국 대표단이 여자 육상 100m 허들 결선 경기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까지 휩쓸었습니다.
Now she's the Olympic champion. Nia Ali is second. And let's see who gets the bronze, Tom.
It was too tight to call, and Christy Castlin, it is a U.S. sweep, the first sweep in this.
네,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MBC 현장 중계인데요. 1972년 뮌헨 올림픽부터 이 정식 종목이 된 여자 허들 100m에서 한 나라가 이렇게 금은 동메달을 모두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육상 관련 메달 소식 살펴봤는데 이 한국 대표팀에서도 금메달이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한국의 메달밭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에서 수요일 여자 49kg급의 김소희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김소희 선수의 활약으로 이 닷새 만에 7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Gold medalist, an Olympic champion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Medalha de ouro e campeã olímpica representando a República da Coreia.
Kim So-wee.
네, 김소희 선수 시상식 현장 중계 들으셨는데요. 한국은 이 태권도에서 남자 58kg급 김태훈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여자 레슬링에서 메달 획득이 기대됐던 이 김현경 선수가 자유형 48kg급 1회전에서 러시아 선수에게 패해 탈락했고요.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3시 지금 여자 다이빙 10m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김은향 선수가 출전해서 지금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각 종목의 일정을 마친 선수들은 속속 귀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브라질 당국이 미국 선수들의 출국을 막은 일이 있었다고요?
네, 브라질 경찰이 수요일 밤 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탄 미국 수영 선수 대표 잭 콩거 그리고 군나르 벤츠를 연행했다고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선수들이 리우에서 무장 강도를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들 선수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이 브라질 당국의 판단입니다. 브라질 경찰은 이들 선수 외에 또 다른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 두 명을 잡기 위해서 이 선수촌을 급습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선수촌을 떠난 뒤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자칫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리우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이 선수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억류 상태인 이들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둘러싼 문제는 이 미국과 브라질 사이의 외교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브라질 법은 범죄를 거짓 신고하면 6개월의 구금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각국의 종합 성적 순위를 살펴보죠.
네, 현지 시간으로 대회 13일째를 맞고 있는 목요일 현재 미국이 종합 순위 1위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금메달 31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31개, 총 94개 메달을 거둬들였고요. 이어서 금메달 21개, 영국이 2위입니다. 중국은 금메달 19개로 3위를 달리고 있고요. 한국은 금메달 7, 은메달 3, 동메달 7개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 변화가 없는 북한은 금메달 2,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22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런 트럼프 후보의 기질을 공격하는데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11월 선거에 대비하는 두 후보의 선거 전략 먼저 살펴봅니다. 이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서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난 소식, 또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우버가 이달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을 시작한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변화와 안정 사이의 선택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변화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안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인 출신으로 정치 신인인 트럼프 후보는 이른바 아웃사이더, 이 외부자로서 워싱턴 정계를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에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이 유권자들이 변화보다는 안정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7%포인트에서 8%포인트 정도 지지층도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요. 플로리다주와 버지니아주 등 주요 경합주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건데요. 클린턴 후보는 최근 선거운동에서 이런 트럼프 후보의 기질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is no doubt Donald Trump is temperamentally unfit and totally unqualified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ommander-in-Chief.
네, 클린턴 후보는 수요일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주 선거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기질이나 성격상 미국 대통령이나 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기에 부적합하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여기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의 기질이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말한 사람은 3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죠.
네. 자, 그렇지만 클린턴 후보 역시 신뢰도 면에서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무장관 시절에 정부 공식 계정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계속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계속 이 점을 공격해왔고요. 얼마 전에 오하이오주 연설에서도 이 점을 또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Incident after incident proves again and again Hillary Clinton lacks the judgment as said by Bernie Sanders.
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클린턴 후보는 판단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미국을 이끌어갈 만한 안정감과 기질 또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후보 간의 대결에 초점이 맞춰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이나 또 녹색당과 같은 군소 정당의 후보들도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수요일 날 질스타인 녹색당 후보가 CNN 방송이 주최한 주민 초청 토론회에 참여했는데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이 학자금 융자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있는 젊은 유권자 4,300만 명의 지지를 얻겠다는 건데요. 이 젊은이들이 빚을 갚는 데 쓸 돈을 다른 데 쓴다면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2030년까지 미국 에너지 분야 산업을 완전히 재생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 후보 같은 이 군소정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스타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약 3%에 불과하고요. 자유당 후보인 게리 존슨 후보의 지지율은 약 8%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이 수요일에 공개됐는데요. 자, 여기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이 대부분 미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미국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됐고 미국 경제 활동이 점진적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네, 자, 이 찬성하는 쪽과 또 반대하는 쪽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한다는 쪽은요. 기준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할 경우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임금도 덩달아서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 역시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회의에서는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했었죠.
예, 맞습니다. 현재 0.25%에서 0.5% 사이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하기로 했지요.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오랫동안 0%대로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FOMC는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산하기구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연준이 언제쯤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나요?
예, 전문가들은 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인데요. FOMC 의원들이 이제 다시 만나는, 다시 모이게 되는 오는 9월이나 12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에도 회의가 있습니다만 11월은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달이라서 이때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경제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이 내야 하는 이자율이죠. 중앙은행은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낮추어서 시중에 돈을 풀고요. 반대로 경기가 활발하면 기준금리를 높여서 돈을 끌어들이는데요. 미국 기준금리는 다른 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이죠. 우버가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우선 우버가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아서 택시가 필요할 때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또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돈을 내는 걸 말합니다. 이 상업적인 택시가 아니라 일반인의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우버 앱으로 차를 부르면 자동주행 차량을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버사는 이달 안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대도시 피츠버그에서 자동주행 차량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주행 차량이라고 하면은 일단 운전자가 없이 이 차량에 장착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알아서 주행한다는 바로 그 차량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우버로 차를 부르면 운전자가 없이 차가 차만 온다고 하니까요.
네.
뭐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시죠. 자, 그런데 아직은 차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운전자가 탑승하긴 하는데 차가 잘 가는지 감독 역할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차를 운전한다고 하네요. 자, 사실 이 피츠버그시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이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주행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버 측은 이 자동주행 차량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 법규가 조만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자동 주행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여럿 있는데
네.
자, 과연 우버가 어떤 자동차 회사의 자동 주행 차량을 이용할지 이 문제는 결정이 됐나요?
네,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볼보사입니다. 이 볼보 측은 우버와 합작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이 하칸 사무엘슨 볼보 최고 경영자는 우버와 볼보의 합작으로 볼보는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자동 주행 자동차 혁명의 심장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버와 이 볼보의 합작 사업이 더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이 이 앞서서 우버가 자동주행 차량을 수년 내에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버는 자동주행 차량 도입을 장기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버사의 핵심 간부가 이 단기간에 자동주행 차량을 도입하겠다고 집중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갑작스럽게 그것도 이달 안에 바로 이 자동주행 차량의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업계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따라서 자동주행 차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구글이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에 자극이 될 거라는 그런 언론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앞서 언급된 기업들 외에도 자동주행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 여럿 있죠?
예,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비롯해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자동 운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를 이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 정보 통신 기업인 구글과 애플사 역시 무인 자동차 개발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죠. 이 포드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예, 이 포드의 마크 필즈 최고 경영자가 화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운전대와 가속 페달 또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을 2021년까지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개발업체인 사이프스사를 인수하고 자동주행 기술과 관련된 기업 세 곳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건 물론이고요. 실리콘밸리의 전문 인력을 현재 130명에서 내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로퍼의 노래입니다. 쉬팝, 신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노래한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군 당국이 미주리주 공군기지에 있는 B2 폭격기 석대를 태평양에 있는 괌기지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조선 침략 기도의 일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령 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령이란 게 뭔가요?
미국은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행정구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미국령은 미국의 영토이긴 하지만 미국의 주는 아닌 곳입니다. 테리토리, 준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법으로 보호를 받긴 하지만 거의 독립적인 일종의 자치령입니다. 현재 미국은 16개의 미국령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령에서 태어난 주민들은 미국의 국적법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하지만 미국 50개 주와 미국령 주민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대통령 선거와 연방 상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미국령 주민들은 연방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들 미국령에 대한 안보는 미국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고요. 외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괌의 지리적 위치.
괌은 태평양 한복판의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섬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마리아나 제도는 15개의 섬들이 남북으로 길게 활처럼 늘어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괌은 그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 중에서는 가장 큰 섬으로 전체의 면적은 546제곱킬로미터, 평양의 약 절반만 하고요. 미국의 영토 가운데서는 가장 서쪽에 있어서 동부 워싱턴 DC보다 무려 14시간이나 더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순환의 역사가 있는 섬.
괌은 1521년 포르투갈의 항해사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발견했습니다. 이후 약 300년간 스페인의 통치를 받다가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후 미국의 영토가 됐고요. 태평양 전쟁 중에는 일본에 점령된 적도 있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인이 징용으로 끌려갔고요. 지금도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1944년 미군이 다시 탈환한 후 1950년에 미국의 자치령으로 선포됐습니다.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16만 2천 명이고요. 인구 구성은 원주민인 차모로족이 37%로 가장 많고요. 필리핀계가 2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한국계는 6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의 85% 이상이 가톨릭 신자들이고요. 언어는 영어 그리고 원주민어인 차모로 두 개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거점.
괌은 미국의 영토 중에서는 아시아와 가장 가깝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 주둔 병력 재배치 계획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속성이라고 할 때 괌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인데요. 괌에서 북한까지는 약 4,000km로 B2 폭격기가 뜨면 4시간 만에 북한 상공에 도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any legal challenge has been brought in the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 Both China and the Philippines lay claim to the reefs, rocks, artificial island chains in the area. Now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n The Hague has ruled in favor of the Philippines.
지난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중재 재판소가 남중국해 관련 소송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이 패소했다는 보도인데요. 하지만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합니다. 괌의 군사력 배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을 견제하는 데도 전략적 기능과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괌은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동이나 주둔 등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미군은 1990년대에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군사 요충지였던 필리핀의 수비크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2001년 9.11 테러 이후 괌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부각됐습니다.
As Okinawans grieve the brutal murder of innocent women, we have been enduring cruel treatment over 70 years. We are your friends, your neighbors. But the base, we want base to be gone. Thank you.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본 주민들이 미군 기지 이전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 일부 병력도 괌으로 이전 배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괌에는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앤더슨 공군 기지를 비롯해서 해군 기지와 아프라 군항 등이 들어서 있고요. 미군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이 섬 전체 면적의 30%에 달합니다. 미군 당국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폭격기와 잠수 함대 등을 배치하면서 해군과 공군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고요. 병력도 현재의 6,000명 규모에서 오는 2020년까지 6,000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괌은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규모 군사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괌이 군사적 거점이 되면서 아름다운 국제 휴양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령 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ello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Today, Mike finds out that Lynn has done something right under the professor's nose. Let's find ou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본문에서 마이크가 린에게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오늘 너 수업 시간에 졸는 걸 봤어.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그래서 내가 너를 깨우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라고 말을 건네네요. 그러자 린은 Oh, did you? 정말?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아유, 어제 좀 일찍 잤을걸 라고 대답하니까 마이크는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근데 교수님이 내가 자고 있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내가 교수님 바로 코 밑에 있었는데도 말이야. 라고 하네요. 린은 깜짝 놀랐나 봐요. Yikes! 아이고, 어떡해.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This phrase means that it happens very close to you, but you don't notice it at all. The right under one's nose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죠. 가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는데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자신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들어,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역사책을 찾으며 Where is my history book? Where is it? 이라고 묻는다면 It's right there, right in front of you. It's right under your nose, silly. 아유, 그것도 안 보이니? 바로 네 옆에 있잖아 라고 답해줄 수 있겠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 Right under one's nose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Today's phrase, right under one's nose.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다. 또는 등잔 밑이 어둡다. Right under one's nos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지키지 않아 자신들이 경제 제재 해제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자신이 직접 은행과 기업인들을 만나 이란과의 정당한 거래는 허용된다고 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했으며 이란의 핵 합의 내용과 정신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아담 수빈 차관 대행은 왜 몇몇 은행과 기업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꺼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수빈 차관 대행은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은 금융 투명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자금 세탁 차단 기구인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데 따른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는 이란의 부정부패와 자의적인 규제,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 외에도 테러 지원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수빈 차관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수빈 차관 대행은 이란이 핵 합의 이후 서방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빈 차관 대행은 미국은 협상 내내 이란에게 조심스럽게 약속한 것이 있다며 그것은 미국은 이란과 어떤 상거래가 허용되는지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The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